사무엘하서 1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압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압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관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압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관들이 그 분부대로 압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항상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약한 모습을 다시금 들여다보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나 그 동물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가령 그 병아리가 부화를 해가지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나, 또 아기나 동물들의 새끼가 어미의 젖을 빨게 되는 것, 또 바닷가의 모래 속에서 갓 태어난 거북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본능에서 항상 공통된 것이 뭐냐면은, 이처럼 사람이나 동물들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본능들이 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더라. 거기에 공통점이 있죠. 일명 생존 본능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나 그 동물들에게 이러한 생존 본능이 없었다면은 이 종족 보존에 큰 위기가 닥쳤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위기가 닥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찌감치 종족들이 사라지지 아니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생존 본능이 없다면 병아리가 알에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외부에서 누군가가 껍질을 깨가지고 그 부화된 병아리를 끄집어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볼 수가 있죠. 또 갓난아이가 배고파도 태어나서 스스로 어미의 젖을 빨지를 못할 것입니다. 엄마 젖을 빨아야 산다. 어떤 그런 교육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머릿속에서 그 태어난 거북이 새끼가 스스로 또 그 바다를 향해서 또 가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모래 백사장을 헤매다가 다 말라 죽지를 않겠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족을 보존하도록 지금 해주고 있다는 그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이 동물들에게는 누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를 아니해도 자기 생존을 위한 길을 찾아서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에 밥이 먹고 싶은 것, 이건 본능이 아닙니다. 그건 신체적 반응이죠. 잠을 안 잤더니 어떻게 됩니까? 졸리죠. 잠을 자고 싶죠. 이런 것들도 본능이 아니고 그냥 신체적인 반응이란 말입니다. 내 신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 스스로 그런 쪽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건 본능이라기보다는 다만 신체 구조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능은 달라요. 본능은 신체 반응이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활동을 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손에 쥐어져 있는 걸 뺏으면 울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생존을 위한 본능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만이 살 수 있다는 일단 그러한 본능으로 자동적으로 울어버린다는 얘기죠. 만약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건 본능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분노하게 되는 것. 이건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본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가 나를 해롭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분노하겠다. 이래 계획을 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궁리하는 것. 그게 생각이죠. 궁리하는 걸 행동하는 것. 이걸 이렇게 또 의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생존을 위한 활동으로 나타날 뿐이지 뭔가 타인을 위한 활동으로는 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동물이나 그 인간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몽땅 다 날 위한 활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뭔가 타인을 위한 활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본능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의 생존을 위협해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새 중에서의 뻐꾸기라고 하는 새는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가 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을 때에도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죠. 이게 알을 품을 줄 몰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게을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다른 새가 자기 알을 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뻐꾸기 새끼가 부화를 해가지고 그 어미새의 진짜 새끼들을 등으로 업어가지고 밖으로 밀쳐내버리는 거. 그걸 제가 TV로 봤어요. 막 태어난 그 새끼가 무엇 때문에, 뭘 알아서 그 다른 새끼들을 업어가지고 둥지 밖으로 밀크로 밀쳐내가지고 죽게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또 다른 새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이 뻐꾸기 새가 또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본능이라고 하는 게 생각할수록 놀랍고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그 새끼가 뭘 알아가지고 다른 새끼를 업어 밀쳐내 죽이겠냐 그 말이죠. 결국 이게 뭡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거는 건. 이게 동물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계도 다를 바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사람이나 동물들의 본능적 활동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수치를 줬을 때 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복수심을 갖게 되는 것. 이건 인간에게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고칠 수가 있는데 본능이라고 하는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런 본능을 내가 제거해버리거나 뭔가 좋은 쪽으로 고쳐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 본문에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복수심을 갖지 맙시다. 이러한 교육은 사실상 타당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본능인데 그걸 내가 갖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을 갖지 마세요. 이러한 말 자체가 사실상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수에 대해서 신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제가 복수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뭐 복수라 해가지고 영화에 보는 것처럼 부모의 원한을 갚는다거나 뭐 자식의 원수를 갚는다는 이런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의 삶의 구석구석에서는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묻어나오고 있어요. 그걸 열어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기로 의논을 합니다. 바다를 갑시다. 내 의견 무시하고 산으로 가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날 비나 와버려라. 뭐 이러한 생각들. 이게 바로 복수심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간혹 그 복수심이 불쑥 튀어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갈수록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차는 제 대문 앞에다가 대는 경우가 많아가 좀 낫는데, 그것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새벽 예배를 갔다 왔는데, 또 그새 또 제 자리에다가, 제 자리가 아니죠. 제가 차를 대었던 자리에 또 다른 차가 딱 대고 있더라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차 댈 데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멀리 가가지고 차를 또 대놓고 오긴 했는데, 그때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 저놈의 차로 바퀴를 바닥 확 빼버리니까 뭐 이런 생각 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어떤 모습으로든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수심을 갖기도 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복수심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그래 갚아주겠다는 이러한 사고가 항상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수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난 시간에 그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고 범한 후에 그 다말을 심히 미워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은 바로 그 암논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입니다.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 내 동생을 욕되게 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혈육, 내 동생이 누군가로부터 욕된 일을 당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장 가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딪듯 일어나는 것. 이게 인간으로서의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분노가 없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죠. 그건 친동생이 아니라거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뭔가 그런 경우이지 내 동생인데 내 혈육인데도 그가 어떤 악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런 감정적인 그런 마음도 없다는 거 이건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미움과 분노를 문제시해가지고 우리가 뭐 신자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당사자한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미움과 분노를 괜히 가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 동생을 그쪽에서 먼저 억울하게 욕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를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는 건 아주 정상적인 당연한 게 아니냐. 네가 그런 일 당해봐라. 미움이 안 생기는가. 이런 반발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당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미워하지 맙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 우리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통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미움과 분노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구조죠. 자, 그러면 어쨌든 미워하지 말라, 복수심을 갖지 말아라 이르간 말은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맞지 아니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마치 뺨을 세게 확 때려놓고는 아파하지 마세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경우라 그런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 복수심을 갖는 거, 죽이고자 하는 거, 죽이는 거, 나도 그러겠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시겠느냐? 자, 예수님도 압살롬의 그와 같은 마음을 이해하시고 용납하겠다는 그렇게 나오시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그러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그게 주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찌르고 있는, 자기를 죽이는 자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 압살롬의 복수심 이해가 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사셨던 그 마음하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하고 본질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신자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어떻게 복수를 이루겠습니까? 23절에 보면은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기엇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털 깎는 날에 양의 그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을 하고 또 다윗에게 가가지고 지금 내가 양털을 깎으니까 신복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양털 깎는 일이 뭐기에 왕과 왕의 모든 아들까지 초청을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주된 생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는 그 일은 마치 농사꾼이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잔치의 날, 축제의 날과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털 깎는 그 날이 되면은 친척들,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과 모든 아들을 초청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 일이었던 것이죠. 전혀 의심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초청을 거절을 하죠. 내가 가면 너한테 좀 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이제 나중에 그러면은 암논을 대신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서열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논을 보내달라는 이러한 요청 역시 다윗은 선뜻 허락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암논이 다말에게 한 행위를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를까 염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뭐냐 이런 말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계획을 세운 게 있으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간청을 하게 되고 결국 다윗이 그 암논과 모든 아들을 이제 압살롬의 그 양털 깎는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사원에게 지시해가지고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에 그를 죽여버리는 거. 그게 본문 내용이고 이게 압살롬이 행한 복수 혈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압살롬의 이런 복수극 이걸 보면서 복수는 나쁜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러한 도덕적 결론으로는 끝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행하지 말자라든가 복수의 마음을 이기자 또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복수심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자, 복수심은 본능이라겠죠. 일반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나의 생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생존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이처럼 생존에 대한 우리의 열망, 우리 본문의 본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항상 성경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본능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살아죽은 우리가 주의 것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날 위해 살고 죽어도 날 위해 죽자. 이게 우리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나는 빼버리고 그 자리에 주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나는 사라지고 대신 주님이 존재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이런 식의 삶에 대해서는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이런 식으로 튀어올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 역시도 사실 자기 생존을 위해 살아 우리들에게는 못마땅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를 쫓으면서도 내 것은 남겨두고 싶어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 솔직한 심정이 뭐냐면은 생존을 향한 본능이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존 본능을 도와주고 뭔가 보태주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항상 나의 생존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으로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런 얘기죠. 이걸 생각하면요.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 역시도 내 생각,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 믿음은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 인간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같이 생존을 향한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에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번, 믿음이 본능을 처치해서 제거해버린다. 2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본능이 악을 보게 된다. 몇 번이죠? 딱 찍었을 때의 두 번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본능이 악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현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흔히 그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계속 죄를 짓게 되느냐. 참 그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고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은 그 성령에 의해서 악한 내 생각이 좀 눌려져야 되고 죄를 지을 내 행동이 좀 눌려지고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항상 죄를 짓게 되고 악한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럼 성령은 뭐하고 있었노? 그걸 보니까 성령이 나에게 혹시 오시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의심들을 갖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벗어버리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뭔가 내가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난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이러한 그 어떤 고민, 의심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한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는 것을 모르는 결과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이유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믿음이 주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한 현상이 뭐겠습니까? 예? 자, 또 객관식을 합시다. 1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잊지 아니하는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다음 몇 번입니까? 문제 4번까지는. 2번, 자기 죄를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 피의 은혜를 깨닫게 한 자 만들기 위해서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게 성령이 오신 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이유는 압살롬의 복수극은 우리가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에서 그 복수극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복수는 자기 자존심 문제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이 동생인 다말이 수치를 받은 것을 자기의 수치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함으로써 자기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내게 수치를 안겨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복수를 깨하는 인간 심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리고 수치를 안겨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복수를 하는 것이 믿음에서 볼 때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도덕이 아니라 믿음이 볼 때에. 그 문제가 뭐냐면은 왜 세상을 자기 중심에서 보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말이죠.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항상 이익을 얻어야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생각이 항상 살아있습니다. 나는 언제든 이겨야 되지 지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한테 손해를 입히고 또 나의 해를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게 되면 난 더 큰 욕을 얘가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거. 그래야 속이 시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냔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신자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대로 항상 주님께 나오고 이 땅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내 앞에 서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현장입니다. 우리를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란 얘기죠. 근데 십자가 앞에 서 있다 하면서 죽지 않은 모습이라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를 그냥 말로만 세워놓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한테 네가 왜 실패만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요. 네가 왜 손해 보면 안 되는 이렇게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본다면은 나는 일찌감치 죽어가지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당연한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느냐. 이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자가 살아있다면은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걸 아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애시당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소금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소금에 오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 그 자체가 뭐냐면은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두고 보지를 않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십자가 앞에는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인데 죽은 자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압살롬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문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압살롬이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수를 했다. 그래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게 곧 압살롬의 악이란 얘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옆에 또 다른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가 잘 돼버립니다. 미움과 시기와 복수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네 교회 때문에 내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람을 살아가다가 지금 죽어도 예한이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나를 향한 욕심이 팔팔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주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놓지 않고 있다는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있고 누구 덕분 살고 있느냐는 것. 이 점을 돌이켜 돌아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주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일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에게 놀라운 은총의 사건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깊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기쁨이 복수의 잘못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복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 없이 신자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더 깊이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걸 소망하시고 그걸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힘써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이냐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그 구원의 기쁨 그걸 누리면서 주 앞에 난 죽어 사라지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그러한 신앙이 복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또 원하옵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의 깊이를 내 속 깊이 깊이 깨닫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무너진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살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우리 속에서 날마다 터져나오는 미움도 복수심도 시기도 경쟁도 자랑도 이 모두가 천국을 보지 아니하는 악한 모습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그 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